고린도전서 13번 메시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 1장 3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들과 우리의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지적한 후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 누림 안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의미함을 보았습니다. 1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분깃의 누림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닭고기 정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한 접시의 닭고기가 주어질 때 주인은 당신에게 닭의 여러 부분, 즉 날개나 가슴 또는 다리 중 어느 부분을 더 좋아하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24절과 3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른 방면들을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개나 가슴 또는 다리를 가집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분깃에 대해 말하고 9절에서는 우리가 이 분깃에 대한 누림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24절과 30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이 분깃의 여러 방면들을 봅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포함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우리의 체험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포함한 지혜가 되는지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인 체험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24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일들을 처리하는 합당한 길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면 일들을 처리하는 우리의 방법은 미련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지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길을 가져야 하는데 이 길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운전 교습을 지혜와 길의 관계에 대한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교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차를 돌리려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에게 적절한 지혜가 없다면 그는 합당하게 차를 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운전수는 차를 다루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을 제어하는 길, 즉 그 차를 그가 뜻하는 대로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운전자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인 지혜로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십니다. 사실상 이것들은 그 길의 세 가지 단계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체험과 관계 있습니다. 한 자매가 그녀의 남편과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녀는 영을 사용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 문제로부터 구출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녀에게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자매가 영을 사용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녀의 남편과 다투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가끔 남편들을 설득해서 자기들에게 굴복시키려고 애쓰면서 그들과 다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은 습관적으로 늦게 귀가할지 모릅니다. 아내는 자기의 천연적인 지혜로서 남편의 행동을 변경시키고자 애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와 따질수록 그는 더 자주 늦게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따지는 것은 사실상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 아내는 자기 남편과 따지는 대신 영을 사용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녀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 즉 길을 가질 것입니다. 의롭게 됨.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무료 고속도로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당신은 지혜가 우리의 길, 곧 우리의 무료 고속도로이며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 무료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이라는 것을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사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가 체험하는 거룩한 미덕의 첫 번째 방면, 곧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의로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의로움이신 하나님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를수록 우리는 더 의로워집니다. 다시 결혼 생활을 예로 들어봅시다. 남편이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아내 또한 남편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합당치 못하고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정죄하고 모든 비난을 그에게 쏟아 부음으로써 전적으로 불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태도 역시 잘못되어 있으며 그녀의 남편과 따지는 데 있어서 그녀는 불의합니다. 남편이 10% 정도 잘못되었는데도 아내는 그가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그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90%나 불의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할 때는 언제나 양쪽 다 불의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옳고 아내가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완전히 틀렸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는 둘 다 불의하게 됩니다. 아내가 영을 사용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녀가 부당하고 불의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녀는 자기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 내 남편이 어느 정도 틀렸다. 그러나 나는 그를 너무 많이 비난했다. 더구나 내가 그와 따지고 그를 정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나보다 조금 틀렸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남편보다 적어도 갑절은 불의하다. 자매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녀의 상태를 깨닫게 될 때 그녀는 저절로 의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루된 쪽은 누구나 의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장로와 한 형제가 다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장로는 영을 사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을 두둔하고 나섭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는 의롭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는 다른 장로들에게 누구누구 형제는 항상 집회에 사망을 가져온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후 이 장로가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또한 문제시했던 그 형제가 집회에 사망을 가져오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로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이 형제가 항상 교회 집회에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는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 다른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형제들이 이 한 형제에게 관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고백했고 주님은 나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또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억하기에 이 형제는 단 한 번의 경우에만 집회에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항상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당하지 못했고 또한 의롭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와 같이 의롭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의롭게 될 것입니다. 한 자매가 그녀의 남편에 대하여 매우 의롭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마침내 그녀의 의로움은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전에는 내 아내가 이렇지 않았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녀는 나를 아주 비난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녀가 나를 비난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녀가 더 잘못되었었다. 그녀가 남편을 정죄함으로써 그를 마음 상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에 대하여 의롭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녀에게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름으로써 의롭게 될 때마다 우리는 잠잠해집니다. 의로움은 우리를 잠잠히 가라앉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따지고 말다툼을 하는 이유는 양쪽이 모두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의롭게 되면 이 의로움은 다른 쪽도 잠잠케 할 것입니다. 아내가 주님께 돌이켜 주를 부르고 그녀의 남편에 대하여 의롭게 된다 합시다. 즉시 그는 그녀가 변화되어서 이제 그에 대하여 정당하고 의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은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지 책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지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지혜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거룩해 된 우리는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더욱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할 뿐 아니라 또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통속적인 것과 자신이 통속적으로 되는 것에서 분별됨을 의미합니다. 한 자매가 남편과 따지고 말다툼하면서 다툴 때는 언제나 통속적입니다. 그녀는 믿지 않는 아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믿지 않는 아내들은 그녀의 남편과 다툽니다. 그러나 한 자매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의롭게 될 때 그녀는 그리스도를 거룩해 하는 분으로 체험함으로써 거룩해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그녀로 하여금 거룩해 되고 성화되고 분별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남편도 그 차이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통속적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나는 참으로 거룩하게 된 많은 자매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매의 성화는 그녀의 남편들을 확신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남편은 주님 안에서 좋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됨과 거룩게 됨은 둘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면들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필요한 지혜를 얻습니까? 이 지혜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서 나옵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는 혼안에서나 자아 안에서 살지 않고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누림과 자양분과 도움과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의롭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는 다만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고 정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남편들과는 구별된 남편이 되며 다른 아내들과 구별된 아내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통속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분별되고 성화되고 심지어 특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됨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감. 우리가 우리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분깃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의롭고 거룩해질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 자매가 그녀의 남편과 다투고 논쟁할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과 아주 멀어집니다. 그녀가 남편과 따질수록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될 때 그녀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구속은 또한 끝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의 자양분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끝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여전히 예창조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끝냄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속으로 체험하는 두 번째 측면입니다. 첫째로 구속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에 의해 끝나는 것입니다. 구속은 우리가 끝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끝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을 포함합니다. 구속은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내실 때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시킵니다. 이것이 변화요 또한 변형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분별시키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거룩해함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옛 성분, 우리의 옛 기질은 끝나고 새로운 성분, 새로운 기질이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대치됩니다. 우리가 대치될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로 재조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으로 갖게 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1장 2절은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가 저희의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은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곧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장의 마지막 몇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깃으로 누릴 때 의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구속받게 됨을 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당신이 결혼한 형제라면 당신은 매우 지혜로운 남편,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남편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당신이 매일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될 때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길에서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고 분별되고 구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분깃으로 누린 결과입니다.